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세례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님과 관련하셔서 반응하시고 또 행동하셨던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보이신 반응,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본문에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뭐 그래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록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늘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혼자 지상에서 세례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당시까지, 그리고 이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적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이건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해도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임재하신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임재하심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장면에 임재하시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은 스스로 친히 가장 낮은 지위에 임하신 것이었거든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참 어찌 보면 고난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바로 그 낮고 천해지는 장소로, 그 장면으로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낮아지는 그 일을 같이 당하시는, 또 같이 행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지금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 감당하시는 내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성령님이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반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 그 사건을 목격하시고 또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장면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동시에 등장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 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좀 독특한 이유는 지금 장면이 세례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어떤 죄를 저는지를 막 지적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돌아갈 때에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선포랍니다. 뭐 그렇게 기록은 없지만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줄 타다가 말은 뭐냐면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아니면 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너 죄 용서 받았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받으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선포하는 게 매우 달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게 완전하게 알고 계신 무엇보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선포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마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박권사님은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하늘에서 음성만 들린 거잖아요. 어떤 뉘앙스, 어떤 톤, 어떤 목소리 색깔을 갖고 있는 성우를 사용해서 이 구절을 읽을 것인가. 여러 종류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말씀하시냐면 굵고 낮게 깔려있는 근엄한 목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저 흉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내려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세례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내려가서는 고작 세례받고 부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가끔 친구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말고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나 아니면 저보다 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평생 목회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목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그 목사님들 대부분 두 가지 얘기하세요. 하나는 그래도 참 감사하고 뿌듯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안타깝다. 평생 나만 고생한 것도 족한데 너까지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지금 고생길로 들어서시잖아요. 그렇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저는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장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배에다 싣고 군인들을 참전 용사라고 해서 딱 베트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둣가에 봤더니만 그때만 해도 뭐 옛날이니까 이 목에다가 화 하나 걸고 어머니들이 다 한복 입고 곱게 차리고 왔어요. 근데 배가 훅 떠나가니까 한복 입은 어떤 어머니가 막 배 있는 대로 부두끝까지 막 뛰어나가더니만 그리 부두 맨 끝에서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서는 진짜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봤거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아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 가서 죽을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최소한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서 처음에 입영장에서 들여보낼 때 아들을 한번 안아주고 아들아 사랑한다 건강하게 있다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가 아닐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뒷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내가 널 기뻐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사실 본문만 놓고 보면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예수님이 여지껏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어떠하냐?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미래를 놓고 생각하면 어떠하냐?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도, 현재의 모습도, 미래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목숨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육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못 듣느냐? 만약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들을 다 포기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나 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그런 대우를 내가 받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지기까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공생애적인 사역,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울음머금은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들도 있어요. 죄를 짓고 심판받아서 포로를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헵시바 그렇게 말씀하셨다.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My joy is in her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받아서 포로를 끌려갔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건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부당한, 가장 억울한 그런 대우를 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반응과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평생 사역하시면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들으셨던 그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통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누리고 또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례받는 죄인들이 받아야 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늘 주님 안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과 마찬가지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또한 받아 누리는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